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기쁨이 다가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그 13장에서 계속 반복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6장에 와서는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었는가 하면은 그 16절에 있는 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씀이 이제 그토록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걸로 막 끝나버린다면은 아, 이제 볼 수 없구나. 이렇게 될 건데 보지 못하겠다가 또 본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어떤 말이냐 알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문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서로 문의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본다. 이 예수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다는 이런 그 말씀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양쪽이, 예수님과 제자들 양쪽이 전혀 지금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 쪽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또 가르치고자 하는 것, 또 자기를 의도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이걸 전혀 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해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건 절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는 기대의 전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신 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나 자기를 원한 대로 일을 해결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는다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왔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상태에서 자기들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런 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자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편안한 그런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기대한 육신의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신다 죽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왜 왔습니까? 이런 의문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당신 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죽어버린다, 떠난다. 그렇다면 왜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열두 영도 더 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고 그냥 죽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을 인도하겠다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을 인도하겠다.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차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관심거리였는데 제자들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얘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가 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기대와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은 곧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 선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 일을 위한 메시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기대한 메시아 그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자로 오신 메시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의 뜻하고 메시아를 바라는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는 기대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실 일을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에 도움되는 것 이걸 주시고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들의 필요한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이걸 알게 된다면은 가차없이 멀리하고 버려버릴 것이 뻔한 일이죠 이 말입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적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준 것은 나만 따라다니 배부른다, 어떤 일을 해결된다 이런 의도에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배부르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먹어라, 내 몸이 곧 너희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서 육신의 혜택 배부른 이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서 병고친 이적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병고침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표적을 안 본다는 것이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쫓는다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라면 세상은 십자가 진 예수보다는 육신의 일에 도움되는 예수를 더 좋아하고 더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구원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보다도 차라리 육신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선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도무지를 감당지를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에 근심을 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이러한 그 생각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에, 부활하거나 제자를 만났을 때에 바뀌었냐? 전혀 바뀌지를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를 봐도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시 만난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고 그분을 다시 눈에 보고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 어땠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자기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죄에서 건지기 위한 구세주였구나, 그런 일로 이해를 했느냐?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생각이 똑같았어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들 생각은 예수님이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다를 바가 없었단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때 예수는 부활한 예수님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했죠. 그 물음의 의도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예수가 없으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뭘 먹고 사냐? 믿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해방 물건을 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짠하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소경 고치고 안지병이 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어요. 로마 사람이 창으로 찌르고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도 기죽을 그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봤을 때에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그때 제자들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더 큰 능력을 보여주려고, 세상을 더 놀랍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일부러 죽었구나,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다시 부활한 이 놀라운 기적, 바로 이것을 놓이고 죽었다 산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단 말입니다. 더 큰 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봤을 때 이제 분명하다, 이스라엘 해방은 지금 이때다, 이렇게 믿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 하신 말씀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제자들 생각하는 그런 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시 부활한 것, 이걸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생각이 안 바뀌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처럼 육신에 대한 이 생각은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본래 생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뭔가 생각이 되어진다 싶으면 본능적으로부터 자기 육신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뭐가 내 몸을 위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모든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거기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부터는 세상은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죽은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없는 예수라 그 말입니다. 안 보이는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 계신 분, 그게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저 몸으로 세상에 남아있다면 볼 수가 있는데 죽었어 이제 없다, 그럼 예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판단입니다. 있다면 그저 예수님의 교훈 이것만이 남아있을 뿐이란 얘기죠. 그래 세상은 예수님을 있는 분으로 안 여깁니다. 죽어서 이 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게 세상 판단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간 사람 모든 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 얘기죠. 내 눈에 있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건 이미 없는 것을 여겨버리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생각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안 계신 분이지만은 영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걸 본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한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육신은 보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란 얘기죠.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똑똑해가지고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믿음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만졌고 죽고 다시 산 부활까지 다 직접 본 사람들이 왜 그 정도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그게 육신의 인간입니다. 아무리 직접 만지고 부활한 예수를 받고 만졌다 할지라도 육신 생각에서는 육신의 것이 나올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주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 그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고 부르시는 것이죠. 붙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쁨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다 봤단 말입니다. 제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누구를 가리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지금은 세상 아무도 예수를 볼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고 예수를 의지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은 죽었고 신자는 살았다 이런 증거예요. 예수님을 본다 이것 자체가 살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본다는 그것이 곧 생명이 있다 이런 증거거든요. 생명이 있다.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 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답게 영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 생각까지 살아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육신 얘기를 나누게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얘기, 세상 얘기는 세상 사람이 즐겨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즐겨하는 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우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믿음이 흐려지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이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귀한 시간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말하고 예수의 피의 희생 이걸 말하면서도 결국 나가 다른 뒤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복을 더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척에 있는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았으면은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하늘에 있게 하신 그 능력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힘든 일이 있고 하면 살며시 주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좋겠다는 이런 또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것보다도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풍랑을 불어올 때에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래의 생각.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 이걸 믿게 하는 힘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육신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끊임없이 육신 생각이 이루어오는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믿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깨어있지를 못하면 내가 날마다 깨어있지를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육신 생각이 휘말리고 만다. 그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깨어있지 아니할 때에 나는 순식간에 믿음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깨어있지를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도 가고 육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육신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내가 육의 생각에서 멀어지면서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대해서 마음이 더 깊어져가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더 절실해가는 것 이거 믿음이고 이게 내가 살아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이 살아있는 걸 숨쉬는 것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숨쉬고 맥박 뛰고 있으면 이 사람 살았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 그걸 살아있는 것으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숨을 쉰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그 숨도 멎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잠시 후 멎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게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믿으겠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 상태를 가지고 아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어있으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에 대한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간다면 그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죠. 다만 세상 입고 있던 장막을 벗었다 이렇게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심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사라지고 기쁨이 죽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겁니다. 지금은 근심되는 일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근심된 일이 다 사라지고 대신 기쁨의 일만 주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죠. 이것이 변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고 제자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 행패에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저들 행패에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것이 그들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지 않습니까? 근심한 것이 아니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의 그 삶에서 주의 뜻이 뭐냐 이걸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고통과 고난에서도 주님의 뜻을 생각함으로써 근심할 상황에서 근심이 안 되고 오히려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예전처럼 육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지금도 계속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도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돼야 되죠. 세상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서 여전히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군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이걸 확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에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신자죠. 그래서 신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머물모로 인해서 기쁨을 찾지를 못하고 근심에 빠져가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신앙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안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 신앙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기대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에서 찾는 길이 뭐냐면 어려운 것을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한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련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길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어둠 같은 그 속에서 빛된 길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이제 주어질 고통으로 인해 근심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났을 때에는 그런 고통은 다 사라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기쁨만 남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세상 일을 생각하면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신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기쁨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새롭게 낳았다는 그 기쁨이 크게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다시 태어났는데 옛날의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각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새로운 삶에는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는 기쁨, 예수님만 주는 평안,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알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항상 그런 생각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면 이게 내 길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그걸 기대가 아니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 주의 인도한 따라가는 것이 내 길이구나, 그걸 알고 그 길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의 피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간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답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알기 전에 제들처럼 주님께는 육신의 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입니까? 항상 우리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내 속 깊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움직이면서 날마다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였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며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 나라로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이 돌 기쁨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신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